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9일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건 아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고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4일 강원도 온산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거의 다 됐으나 중국이 다시 재협상을 원해 타결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이 9일 동해안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km, 270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이날 방송대담에서 북한이 쏜 것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 그린랜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영국 런던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란과 북한 사태를 논의하는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이란은 8일 핵합의 이행 일부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유럽 순방 중 독일 방문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가 9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 링컨호는 이날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은 또 B-52 폭격기도 중동에 이동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의 예멘 근처에서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링컨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시험 발사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일부로 핵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1일에도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9일 참의원 외교위원회에서 국민 복리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핵과 미사일 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물만 넣으면 소금 배터리가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화력발전소에선 스웨덴의 신생기업과 함께 소금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요.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을 저장하기 위해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생석회가 젖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생석회는 석회석을 고온에서 연소시켜 제조한 산화칼슘을 말합니다. 소금 같은 입자가 물을 빨아들이고 수산화칼슘이 돼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전기 대신에 열을 저장한다는 점을 빼면 배터리 작동 방식과 같습니다. 물을 넣으면 열이 발생되는 건데요. 베를린의 시범 사업은 현재 100채의 대형 주택을 데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에너지 경제학자 카이 후펜디크 씨는 에너지 저장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500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식품 가공 같은 산업에서도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구름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27도, 신의주 10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25도, 함흥 11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미국 5인조 보이밴드 New Kids on the Block의 노래입니다. 한 걸음씩 너에게로 다가갈 거야. 네가 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노래하는 Step by Step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Step by ste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에 중국이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9일 저녁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춰서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해군 함정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되죠?
네, 9일과 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 이은 후속 협상인데요. 하지만 매우 어두운 전망 속에 양측의 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미중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불투명해졌고요. 지금까지 중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류허 부총리가 빠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가 종전처럼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8일 연방관보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밤에 중국 상무부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오는 10일부터 현행 10% 관세가 붙어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로 올리고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건지도 밝혔나요?
이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이미 각종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금융시장 개방을 미루는 것 등으로 중국이 맞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상 자체가 불발된 건 아니군요.
예,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건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게 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플로리다주의 선거 유세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중국 협상팀이 날아오고 있다. 좋은 사람인 부총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단판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So they're flying in. The vice premier tomorrow is flying in. Good man.
네, 그들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 얘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중국으로부터 1년에 1천억 달러 이상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재협상을 늦추는 이유가 따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예,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중국이 재협상을 늦추는 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유약한 민주당 후보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좀 더 쉽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시작되는 9일에는 협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야말로 훌륭한 대안이고 자신은 지난 수년간 이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관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시 주석과 통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동안 순조롭게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 이번 주에 이렇게 반전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이 최종 합의문에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문구를 빼고 대신 규제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워싱턴 회담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워싱턴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철강 등 이란의 광물 산업 분야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단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란산 철강과 다른 금속을 수입하는 나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광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예, 국가 전체 수입의 10%에 해당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기도해도 좋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언젠가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핵 야욕을 버리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또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정식 명칭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전격 선언했고요.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고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복원을 했죠.
예, 지난해 8월 1차로 귀금속과 석탄 등의 분야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가하는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서 11월에는 이란산 원유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경제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란 물가는 40% 이상 치솟았고요.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 만인 8일, 이란도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이란 국영 방송에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60일 안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핵 합의 당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합의했던 의무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측은 합의를 통해서 오늘 2030년까지 이란은 농도 3.67%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최대 300kg 보유하고 이 중수로 가동이 필요한 중수 생산도 130톤으로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60일 안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며 핵 개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해군 함정이 합동훈련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이 9일 성명을 내고 이들 네 나라 해군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항행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어떤 함정이 참여했습니까?
네, 우선 미군은 미사일 구축함인 이지삼 윌리엄 P. 로런스를 동원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와 호위함 무라사메를 보냈습니다. 인도는 구축함과 급유선 각각 한 척씩이 참여했고요. 필리핀은 경비정 한 척을 동원했습니다.
이들 네 나라가 합동훈련을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 인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훈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함께 훈련하고 해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삼 윌리엄 P. 로런스 함장인 앤드류 클러그 중위 역시 성명에서 지역 내 동맹국과 동반자, 친구인 국가들과 연합훈련은 서로 간의 강한 연대를 더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진행된 합동훈련 외에도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반발을 산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6일에도 미 해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글레이도스 대변인은 이번 항해가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국제법이 보장한 공해 통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미군 구축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근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내 대부분 해역을 영해로 선언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프레틀리 군도의 일부 무인도와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은 주기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외에도 타이완 해협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미 해군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미 7함대는 타이완 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네 번째 이 지역의 군함을 통과시킨 거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이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상원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에게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월경자 수가 지난 4월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가 10일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일 가운데 운전자들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공화당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 대변인 역시 증인과의 접촉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증언을 요구할 권리가 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의회에서 증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2017년 12월에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한 차례만 증언한다는 약속 아래 증언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번에 다시 청문회에 나갈지 주목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주니어 씨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위원회 측에서 밝히지 않아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른바 트럼프 타워 회동에 관해 조사받았습니다. 트럼프 타워 회동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6월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건물의 사무실에서 러시아인들을 만난 일을 말합니다.
이 회동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씨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해가 될 만한 정보, 이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접촉해 왔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에 기꺼이 응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당시 회동에는 트럼프 주니어 씨만 참석한 게 아니었죠?
네, 처남인 제러드 쿠슈너 씨, 또 폴 매나포트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도 함께였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당시 러시아 변호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는 주지 않고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 등 엉뚱한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쿠슈너 씨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 7월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정보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동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관심을 끌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미리 보고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는 공모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주니어 씨를 소환한 데 대해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같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랜드 폴 상원의원은 버 정보위원장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메모를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을 8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7일 상원 연설에서 이 뮬러 특검 보고서 문제는 끝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었죠. 또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도 8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미 오랜 시간 의회에서 증언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문은 없었고 이제는 조사가 아니라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소환 소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 was very surprised. I saw Richard Burr saying there was no collusion two or three weeks ago. He went out.
네, 2-3주 전에 리처드 버 정보위원장이 공문은 없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면서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남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면서 워싱턴 정치에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이 청문회 증언 가능성에 관해서 윌리엄 바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얘기는 앞서 한 말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바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일에는 트위터에 이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아무 공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민주당이 뮬러 특검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는데요.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다시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등 국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어떻습니까?
네, 직접 백악관이나 행정부에서 뭐 자리를 맡아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아버지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 씨의 여자친구로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킴벌리 귤포일 씨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멕시코 간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남미들의 수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4월에 검거한 불법 월경자가 거의 11만 명에 달하는데요. 월별 통계로 봤을 때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 회계연도 들어서 총 수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2019 회계연도가 지난 10월에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46만 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가 계속 느는 추세인데요. 4월 한 달 동안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월경자 수는 5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붙잡는 즉시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캐치 앤드 릴리스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네, 불법 월경자들을 붙잡더라도 이 법원 심리 날짜에 이들이 나타나길 희망하면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칼라 프로보스트 국경순찰대장이 8일 상원 법사이사나 국경안보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월경자들이 미국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수용소에 구금하려고 합니다만 수용소 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국경 지역에 천막촌까지 세웠는데 그래도 부족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보스트 국경순찰대장은 요원들의 업무를 조정해서 수백 명을 재배치했고 또 임시 수용시설을 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털어놓았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원들이 근무 시간의 40% 정도를 아이들을 어르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데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과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남부 국경에서 미국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국경 순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또 망명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돌려보내서 대기하게 하는 그런 정책도 도입했는데요. 이에 항의해 민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주 초에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돌려보내도 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증언에 대해서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쿠닌 의원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회 개입이 없으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예산을 늘리고 국경관리소를 현대화하며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버가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가치 규모가 엄청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앞서 지난달에는 뭐 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란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보다는 못하지만 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우버 측에서는 주당 44달러에서 55달러 사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스마트폰의 앱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이 우버 앱을 열고 목적지를 넣으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줍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이 빈 차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고요. 또 운전자들은 시간 있을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버와 비슷한 회사가 여러 개 있죠.
네, 뭐 우버보다 규모는 작지만 리프트가 있고요. 싱가포르의 그랩, 브라질의 이지택시 등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워낙 널리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우버는 10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65개국, 600개 도시에 진출해 있지만 아직 이익을 내진 못한다고 합니다. 우버는 최근 연간 매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했고 손실은 3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여성 직원이 성희롱과 차별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우버 설립자인 트래비스 켈러닉 씨가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들과도 계속 마찰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마침 우버 주식 상장을 앞두고 8일 운전자들의 연대 파업이 벌어졌는데요. 워싱턴 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런던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많은 운전자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몇 시간 동안 우버 앱을 끄고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어떤 점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보수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정직원이 아니라 이 계약직 형태인데요. 우버가 요금에서 이 수수료를 떼고 주게 됩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 운전자들이 평균 시간당 20달러를 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동차 연료비와 보험비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시간당 9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뭐 뉴욕 같은 도시라면 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데요. 우버 운전자들은 기업 공개로 설립자들과 경영진은 돈방석에 앉게 됐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없다면 우버도 없을 텐데요. 우버 측은 이런 운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우버가 기업 공개에 앞서 일부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3억 달러 규모로 1인당 많게는 4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540만 주를 운전자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발표가 있었는데도 파업이 강행된 걸 보면 운전자들의 불만을 다루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어. 살아가고 사랑하며 이겨낼 거야 라고 노래하는 No Tears Left to Cry 들어보시죠.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입니다. Right now in the start of my life, I wanna be in like all the time. Ain't got no tears left to cry. So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I'm loving, I'm living, I'm picking it up.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I'm loving, I'm living, I'm picking it up, I'm picking it up, picking it up, loving, I'm living, so we turning up, yeah, we turning it up. Ain't got no tears in my body, I ran out, but boy,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Don't matter how, what, when, who tries it, we out here vibing, we vibing, we vibing. The colors in you, I see them too, and boy, I like them.
living, so we turning up. Yeah, we turning it up.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의 신화 조지 엘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중심가에 자리 잡은 브로드웨이 극장. 40여 개의 극장에서 연중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017년 한 해 관람 인원은 1,380여만 명. 대부분은 미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뮤지컬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은 어떤 이야기를 노래와 춤, 연기로 표현하는 악극이죠. 브로드웨이는 세계 영어권 문화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무대 공연물이 올려지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뉴욕시의 필수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유명한 곳에서 조지 에버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없다는 것이 문화계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의 극장 역사, 특히 브로드웨이 역사를 보면 그것은 그대로 조지 에버트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버트는 극작가이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연극과 뮤지컬의 감독 겸 프로듀서, 그리고 직접 출연도 하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에버트가 이렇게 저렇게 관계한 작품은 120개가 넘습니다.
에버트는 107세까지 살았는데요. 90년이 넘게 브로드웨이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1995년 1월 31일 숨지기 직전까지도 그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많은 작품들 중 유명한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Damn Yankees가 어떨까 싶네요. 1955년 공연된 뮤지컬인데요. 워싱턴 세니터스라는 프로야구팀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팀이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에버트가 극본을 쓰고 감독한 이 뮤지컬은 모두 8개 분야에서 토니상을 휩쓸었죠.
이 토니상은 미국 연극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뮤지컬의 주연은 악마를 위해 일하는 롤라라는 아름다운 여성인데요. 이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바로 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Whatever Lola Wants입니다.
Whatever Lola Wants Lola, yeah.
Little man, little Lola, what you? 그런데 1994년에는 신판 Damn Yankees가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습니다. 이 뮤지컬도 조지 에버트가 제작한 것인데 이때 그의 나이가 무려 106세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죠. 이 외에도 점보, 팔조이, 나를 마담이라 불러줘요, 파자마 게임, 피오렐로 등이 큰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죠. 어떤 때는 인기 절정의 그의 플레이가 세 개가 동시에 공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무대 예술에 뛰어난 조지 에버트는 대학을 다닐 때 희곡을 쓰게 되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태어나기에는 1887년 뉴욕주에서였는데요. 정식 이름은 조지 프란시스 에버트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기를 익혔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버드대학교에서 희곡을 공부했습니다. 1912년에는 맨홀 속의 남자라는 희곡으로 100달러의 상금을 받기도 했죠.
조지 에버트는 1913년 연예계 진출의 꿈을 안고 뉴욕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죠.
네, 뉴욕 극장가에서 어떤 출연 요청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약 2년 후 어느 제작자의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에버튼은 희곡을 각색하고 제작하는 데 차츰 깊이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1926년에 드디어 최초의 히트작 브로드웨이를 제작했습니다.
에버튼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진출했습니다. 1928년에서 1958년 사이 모두 11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영화 중에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은 그가 시나리오를 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습니다.
에버튼은 뮤지컬 댐 양키스와 찰리는 어디 있나 파자마 게임 등도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에버튼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도 파자마 게임의 개정판을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자마는 사람들이 잘 때 입는 잠옷을 말하는데요. 예. 이 뮤지컬은 파자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습니다.
1920년이 시작되면서 조지 에버튼은 최소 1년에 한 작품씩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습니다. 어떤 때는 무려 5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엘버튼은 또 젊은 무명의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애를 태우는 일도 없이 유명 스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에버트에 발탁됐다 나중에 대형 스타로 성장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네, 여배우 헬렌 헤이즈, 셸리 맥클레인, 캐롤 버넷, 남자 배우 진 켈리, 에디 엘버트 등 쟁쟁한 멤버들이 있죠. 엘버트는 무명 작곡가, 무용수 제작사도 유명 인사가 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 중에는 해럴드 프린스, 레나드 번스타인, 밥 포시, 제롬 로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지 엘버트는 여러 면에서 미국 극장의 흐름을 변모시켰습니다. 가벼운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지한 드라마도 뮤지컬로 만든 최초의 제작자였죠.
발레 댄서들을 뮤지컬에 등장시킨 것도 에버트가 처음이었죠. 그는 1936년 발레 전문가 조지 발란신과 함께 On Your Toes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조지 에버튼은 공연 예술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모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버튼은 평생 공로 토니상을 받았고요. 1982년에는 케네디 센터 평생 성취상도 받았습니다. 비오렐로를 포함해 4개 뮤지컬은 토니상을 받았습니다.
극의 내용은 정치인들이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둘러대는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뉴욕시의 시장을 지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삶을 다룬 피오렐로는 1959년 개봉된 후에 드라마 부문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뮤지컬에서 작은 양철 상자, 리틀 틴 박스를 최고의 노래로 꼽고 있습니다.
You're with us, Mr. X. May we ask you a question? It's amazing, is it not?
조지 에버튼은 극장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작품에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조지 에버튼은 언제나 새로운 작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여러 작품을 다루는 게 보통이었죠.
1987년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배우들은 그에게 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Age of 100, Mr. George Abbott.
그리고 에버트를 위한 공연도 펼쳤습니다. 에버트가 특별히 좋아하던 노래로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했죠.
자, 그 노래가 바로 댐 양키스에 나오는 마음 헐트였습니다.
Why should we curse? We gotta get better.
But we can't get worse.
And do I do it?
We got high. We got high.
브로드웨이가 곧 그의 삶이었기에 미스터 브로드웨이로 불리웠던 조지 애버트는 남부의 휴양지 마이애미 비치에서 1995년 1월 31일 10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뮤지컬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의 증인 조지 애버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지난 편에서 샌드위치 빵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주문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샌드위치 주문할 때 빵의 종류, 고기 종류를 먼저 고르는데요.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I get turkey breast on whole wheat bread? I'd like to get a BLT on whole grain bread. 여기서 다른 고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Can I get extra bacon? I'd like to add some chicken. 그 다음은 치즈 종류를 고르는데요. 어떤 치즈가 있는지 모를 때는 What kinds of cheeses do you have? 여기서 직원이 너무 빠르게 얘기할 때는 Could you repeat that again? 다음은 야채를 주문하는데요. 원하는 야채를 차례대로 주문하면 됩니다. I'd like some spinach, tomatoes, cucumbers, onions, and jalapenos. Just a little bit of onions, please. 어떤 재료를 더 줬으면 할 때는 Could I get extra jalapenos? Can I get some more cucumbers? 마지막에 소스를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A drizzle of vinegar, please. I'd like a lot of chipotle mayo. 오늘은 샌드위치 주문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Earth, Wind & Fire가 부릅니다. 춤추는 북이 원더랜드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s, baby, ha ha, it don't work. You say your best.
Voice of America.